예,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게 아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가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어머니 이브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째는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뜻의 하벨 또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각각 준비한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농사 지은 것을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가인은 조금 설렁설렁 대충대충 제물을 준비했고 예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예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인처럼 대충대충 예배할 때가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매번 100점을 맞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지요. 혹시 부족했다면 대신 얼른 깨닫고 다음번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고 괜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가 죽거나 또 서로 판단할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제사가 응답된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남이신 분들이 있죠. 혹시 장남이신 분들은 가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장남 아니래도 장녀라면 첫째인 분은 가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도 형 아닙니까? 근데 내 제사는 응답이 안 되고 동생의 제사가 응답이 되니까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화를 내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사에서 실패한 가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부탁하신 겁니다.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에 나오는 팀쉘이라는 히브리어를 소개했습니다. 가인만 놓고 보면 죄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라고 하는 명령도 가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죄를 이기는 것보다 죄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무섭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말하고 밑에 그 앞입니다. 말하고 밑에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옛날 더 오래된 그런 사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역본들이 있다라고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치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서 들로 나가자고 유인한 후에 그곳에 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가인이 양을 치고 있는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들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들로 나갔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우를 마주 보며 섰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히브리 본문은 그냥 그가 그를 죽였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물론 후대의 전통은 형 가인이 아벨을 마주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돌을 들어서 동생 가벨을 죽였다고 조금 더 자세히 풀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이번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욱더 마음이 아프지요. 인간의 죄가 점점 더 getting worse,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들의 돌로 그 들에 데리고 가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야 했습니다. 이들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종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는 고민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뭐 저나 우리 모두가 알 수 없으니 추측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찾아오시는데 또 잘못했을 때도 찾아오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이번에도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인은 뻔뻔해요. 아담과 이브 엄마보다 더 뻔뻔해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뻔뻔해집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래 나무 뒤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지금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죄는 속이는 영입니다. 죄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게 죄입니다. 도리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지 형이 동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형제가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형이 어디에 있어요? 가인의 대답에서 화가 납니다. 본문을 읽고 있으면 그냥 화가 납니다. 가인의 말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 아벨을 지킬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아벨을 좋아하시면서 제가 왜 동생을 죽이게 놔두셨어요? 억측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핑계를 댑니다.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죄의 위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심문하듯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10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셨거든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잠깐 가인의 동생 아벨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벨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잔인에게 그의 이름 뜻대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본문에 아벨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두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부르지요. 저는 아벨을 두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형에게 죽었어요.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헤롯에게 바른 말 하다가 졸지에 목이 잘려서 죽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아마 30살 즈음,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허무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에서 제가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하나님께 가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제 믿음으로는, 60평생 믿은 제 믿음으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값진 십자가 죽음이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 답답하기도 하고요. 조바심도 생기고요. 속이 상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주어진 인생을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험한 역사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가인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1절과 12절인데 제가 읽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지고요. 스며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피를 머금고 있는 땅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고 판정해 주십니다. 농사짓는 가인에게 내려진 땅의 저주 죽음입니다. 사망 선고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것은 정처 없이 헤매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 엄청 큽니다. 꽤 큽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한 말, 내 죄벌이 지기가, 내 캐리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 두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여기서 요 한 문장에서 가인의 회개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시면 다 받아주시거든요.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죽일 것 같대요. 아 동생을 죽여놓고 이런 말을 하는군요.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미운 자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은 또 생긴 것도 같아요. 동생을 죽인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구약의 율법과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매몰차게 사형 선고하고 떠나셨으면 되는 겁니다. 가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여지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도리어 통쾌하게 생각할 거리요. 그 다음부터 누구도 형제를 죽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스티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의 어쩌면 이마에다 사인을 해주십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가인 죽이면 너도 죽어. 가인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인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장가도 들었습니다. 죽은 놈만, 죽은 아벨만 불쌍해요. 아들 낳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살고 있는 가인을 보면서 아벨이 자꾸 눈에 밝히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이 땅에서 번성합니다. 5대손 라멕이 특징입니다. 부인이 둘이나 있었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가축 지는 자가 나왔고 피리 부는 예술가도 나왔고 구리와 새를 다루는 엔지니어도 나왔습니다. 와, 세상 일이 우리 생각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던 시편 기자에 공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가인의 후손들이 회개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본문은 앞에서 말한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 주목합니다. 라멕은 어린 소년을 죽였어요. 마이노. 미성년자를 죽였습니다. 가인에게 7배의 벌이 내렸다면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가인의 우선 라멕은 미성년자 소년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가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의 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살인이라고 하는 것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아마 이것 자체가 가인과 가인이 가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팀쉘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희생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가인 못지않은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픕니다. 자존심도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찾아오시고 경고하시고 벌을 내리신 다음에도 구원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왠지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찾아오실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살려주셨는데 우리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팀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무서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화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면서 화내지 못하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나도 때때로 가인의 자리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인을 용서해 주실 정도라면 우리는 저절로 용서해 주시겠지요. 우리를 살려주시겠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